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계속해서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금강석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다이아몬드를 갈아서 그 뾰족한 끝으로 새긴다는 겁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간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마치 물로 새기는 것 같아서 지워지고 또 잊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굳어지면서 급기야는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로 새겨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판에는 뭘 새겨야 하죠? 마음판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새겨야 하는데 죄를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제단뿔은 그 제단뿔 끝에 피를 발라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정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주셨고 언제나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귀를 닫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뤄주시는 분이시지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데 참으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고 소중한 것이지 심판할 수 없는데 참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고 오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주는 바입니다. 본문 2절은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길을 따라가라 뭐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알과 아세라로 점철되어 있는 이 가나안 문화를 향유하고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집에 있을 때나 또 자동차로 운전할 때나 거의 항상 우리 교회 교육관 찬양팀 찬양 실황을 거의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 가사를 묵상하고 또 찬양 연주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은 집에서 오며 가며 거실에서 들리는 찬양을 듣고 라이드 할 때 그냥 듣고 뭐 거의 집중해서 듣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계속 그냥 듣고 있었죠. 어제 저녁에 이제 가족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또 찬양이 들리는데 바로 엊그제 주일 찬양이었어요. 그게 막 들리는데 애들이 그걸 둘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권에서 자라고 있는데 또 한국 찬양에 그리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듣는 게 그거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한국 찬양을 같이 막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죄도 보고 배우는 것이고 선도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생활 속에서 좀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유다는 기어이 바알과 아세라의 길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온 땅을 죄로 물들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수직적으로도 그 죄를 전수했는데 수평적으로도 아주 전방위적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이 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막 불타오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네 재산과 보물과 산당들을 노략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에는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의 그 3차에 걸친 침공이 있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대를 이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고 약탈이 있고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때 디아스포라 되었던 우리의 동족들이 일본에서 제1동포로 살고 있고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살고 있고 구소련에서 고려인으로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산물들이죠. 성경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고 사람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 말씀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공동체 역사 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정도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 공동체에게 우리 민족 교회에게 도전해 주시는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너도나도 위기라고 합니다. 그 핵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뭐 세상은 잘하고 있는데 교회만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중보하고 시대를 중보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따였습니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왕 주변에 인기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 욕을 듣고 뺨을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중보하려고 하면 기꺼이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해받고 뺨 맞을 각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좋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말이 듣기에는 좋지만 위기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군기가 풀리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자기들만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부모 형제가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안해서 백성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민족 공동체를 위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깨우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졸고 자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민족 공동체는 패배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이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아주 선명한 대조이죠. 사막의 떨기나무는 영양분도 없고 물기도 없어서 아주 바짝 말라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잎이 푸르고 촉촉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나눠줍니다.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 장면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장면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철을 따라 과실을 풍성히 맺어서 형통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는 사람이고 여호와 율법을 멀리하는 사람이 이 사막에 바짝 말라버린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양분이고 말씀이 생명수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메마릅니다. 세상은 신기루 같아요. 물이 있어 보이는데 가면 물이 없고 결국에는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그 은혜의 수원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물가에,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밤 11시가 되면 가족들을 식탁으로 호출합니다. 아들들이 그날 쓴 성경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읽고 간단한 느낌을 이야기하고 핵심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뭐 길지 않게 한 10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 시편을 쓰고 있어요. 큰아이가 시편 101편을 쓰고 있고 둘째는 111편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5절씩만 씁니다. 꾸준히 쓰니까 지금 100편이 넘어왔어요. 5절 그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거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주제였어요.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데피니션을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거룩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거룩에 대한 스피릿이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에게 필요했습니다. 세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거룩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거룩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점점점 멀어지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정직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세워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를 우리 일생 가운데 붙여주신 우리의 민족과 시대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중보자의 삶 살아가시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정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마음과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원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 물가에 심겨 있어 풍성한 열매 맺는 생명력 있는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삼토와 일터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